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이 시간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그 분위기는 대통령에 대한 반대파가 아주 많이 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 힘든 그런 그 형편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에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결국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한테 기대할 것은 경제가 나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면은 그건 뭐 100점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갈수록 뭔가 좀 힘들어지니까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욕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대통령한테 욕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 뭐 대통령이 잘해서 욕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애당초에 노무현 대통령이란 사람에게 기대를 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실망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막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어떻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운영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손수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어떠한 인간에게 기대를 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땅을 돌아오면은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 갈수록 힘들어진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어떤 잘되어 나가는 흔적,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운영하십니다. 그러한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가 날마다 발전을 커가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 쉽게 나와지고 또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알수록 교회가 작아지고 그런다면은 예,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그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교회가 잘 돼야지. 이러한 다 우리가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뛰어나고 신민으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 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실망이라는 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기대를 가질 이유는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기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만 믿는다 이런 말이나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그 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묵살해버리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는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다윗의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늙었을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피곤하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 오래 해가지고 다윗이 피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전투를 하면 쉽게 이제 피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피곤한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가지고 기회다 그러면서 이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더란 말이죠. 이처럼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다윗을 이제 가까스로 이 아비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해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노쇠에 든 이 다윗이 전투에 가가지고 위험을 이제 겪게 되니까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투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전투에 나가지 말아라. 자, 그에게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17절을 보면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된 것은 다 당신 덕분이다.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이만큼 발전되고 강하게 되고 좋게 되었는데 예, 당신이 그런 위험한 전투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나가지 말라 그겁니다. 예, 한마디로 당신 우리의 등불이다. 우린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예, 다행히 당신이 왕으로 돼 있어야만이 우리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한 나라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한 전투에 나가지 마시고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입니다.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죽을까 봐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들을 하고 그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 살아온 그 모든 근거, 이스라엘 이만큼 되어 나온 모든 근거를 다 다윗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공로다. 다윗 덕분이다. 다윗에게 몽땅 다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란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지금 되었다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왕이 죽어버리면 앞으로 이스라엘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 이제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이고 또 이제 이만큼 잘 사실이 다 이만큼 잘할 사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식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이 다윗을 등불로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입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그 입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운영해 오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고 또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다윗 덕분이고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윗을 세운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전투를 할 때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간 족족 승리해서 영토를 그만큼 넓히고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다윗이 위대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다윗이 계속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다윗만 있으면 된다. 다윗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하는 그것을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봤을 때 힘이 있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이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입장 곤란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 것입니다. 봤다고 해야 신자가 될 것 같은데 봤다고 하자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안 봤다고 하자니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온 것이 엉터리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뭔가 그런 심정이 되기가 쉽상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께는 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주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실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대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살아계신 분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신으로만 취급해버리는 그런 그 우리의 실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떠받드는 척하는 것이 좀 우스개지지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 절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아, 살아계시구나 알아주겠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래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해가지고 선생에게 벌을 받습니다. 한 시간 후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교실 청소 다 해놔라. 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 아직 남아계신다는 거 그 사실이 학생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선생님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한 시간 후에 그 청소한 것을 보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다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 부지런히 청소를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청소해놔라 해놓고는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퇴근했으니까 오지 않을 거라는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은 청소인데 안 하고 집에 가버리지 않겠냔 말입니다. 선생님이 안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한 시간 올 거니 청소해 놔라. 그 지시하신 그분이 학교에 남아 계신 걸 뜻하는 것입니다. 남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의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우리가 그런 영향력 아래 지금 살고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퇴근해버린 선생님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는데 퇴근해버려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두지 아니하는 그런 분을 여겨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버리고 소홀히 여겨버리고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이 세상에서 퇴근해버린 그런 하나님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온 우주마음을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다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오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어떤 자세가 믿은 모습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기대를 걸고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 희망을 거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밀쳐내는 것이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인생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기대를 끌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금을 왕창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어도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고 또 죽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살고 죽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내 주인, 세상의 주인이 따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속계를 세우신 것이고 오늘 이때까지 나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흔히 말하는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내 힘으로 내가 살아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버티고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기둥,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기둥이다 이런 말 쉽게 나오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된다. 난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몰두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게 희망을 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살기가 곤란해진다는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그 생각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점검을 하면서 세워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그 기독교가 난리죠. 조용기 목사 그 은퇴 반대 성명을 하면서 뭐 순복음교인들 40만 명의 서명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 없어 우리는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인사 등골이다. 당시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똑같은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그 순복음교회는 자기들의 교회가 자기들 지금까지 조용기라고 하는 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불신앙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흔히 좀 뭐 특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그 의미는요 그 사람 위대하기 때문에 일 많이 하라고 세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쓰시려고 세웠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무슨 힘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어떤 뛰어난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인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시편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 도움을 삼는 신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걸 더 쉽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22절 보면은요,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이 다 죽었더라. 그런 말로 맞춰지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십부기란 사람이 사비라고 한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19절 보면은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란 사람이 열두 손가락과 열두 발가락, 그러니까 육손이고 육발이, 육발의 말인지 못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 죽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몽땅 다 장례하란 얘기입니다. 아마 골리앗의 형제일 것 추정되는데, 모두가 다 장대한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위대함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리앗처럼 장대한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이들은 하나같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용서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장대한 사람 죽일 만한 그런 용서로 떠받들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 장대한 자들을 죽였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사람의 힘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존재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존재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윗이 죽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죽든 살든 이스라엘 지킴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도움이 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걸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안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더듬어 생각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실망해버리는 그것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끌어가셨다는 것에서 모든 생각을 출발해 보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 온통 사람이 업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세상,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만 높아질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만 높이고 그것만 찬양하는 모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높여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다윗을 등불이다 이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등불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다윗 역시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등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 자손이란 말입니다. 어둠의 영혼들을 이끌어서 빛의 세계로 들여보낼 등불. 그분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죠. 우리는 바로 그 등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등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우리가 분명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좀 제대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껏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 아니시고 우리 붙들어서 인도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손길을 잊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가 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내 힘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안심이 돼야 돼요. 다른 이유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못 믿을 게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메워놓고 신뢰 의지할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전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기 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메워놓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신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 간섭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께 힘이고 위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바라보고 의지해도 세상이 주는 건 피곤이고 염려고 실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하 꿈꾸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끌어가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간 인생, 그 인생 나를 맡겨놓고 흘러간다면 피곤함이 없고 낙심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이라는 걸 항상 흘러간 물에 던져져 있는 낙엽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 물에 내 몸 맡겨놓고 물이 이끌어간 대로 끌려가는 것, 그냥 떠내려가는 것. 근데 언젠가는 바다로 도착되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없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나로 하여금 내가 도착할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고 등불은 예수님이죠. 그분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참된 길, 그 길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세상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힘쓰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 종착점 그걸 소망 삼으시면서 주를 믿는 그 삶에서 평강을 맛보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참 내가 소유하면은 내게 힘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 무엇을 의지했던가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다시금 나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